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을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예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썼던 사용했던 말들입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을 사용해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든 것을 산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인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냐면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떻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것들인데 어려움들인데 그런 고난이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 고난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은 이 순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순복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근데 이 순복이라는 것이 그냥 순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인들에게 순복하다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사회 제도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제도에 대한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왕에 대한, 그 당시에 시저 왕이라고 하는 그 사악한 왕에 대한, 심지어는 왕에 대해서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사회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오늘 그 범주가, 우리의 순종의 범주가 사환들과 주인들과 어떤 주종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성경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순종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순종이 크리스천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첫 번째 베드로 사도는 이전 시간서부터 처음서부터 시작하는 우리 변화된 자들의 삶은 첫 번째 순복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서 모든 제도에 대한 순복, 그 다음에 주종과의 관계에서의 순복, 그 다음에 계속 또 이전 다음에도 되어지는 모든 영역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순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순복이라는 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나님께 우리는 다 순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 순복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누구에게 순복하느냐? 그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순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누구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순복한다는 것은 오늘 그 제도와 왕을 순복한다는 말이 되고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은 자기 직장이나 자기가 처해진 그 환경 속에서 사환들, 종들이죠. 영어로 slaves라고 하죠. 이 사환들은, 종들은 자기 주인들을 순종합니다. 자, 구체적인 사회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그들이 해야 할 바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이 사환들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직장 생활에서 자기 상사라든지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곳에서 자기 상사들에게 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죠. 이 사환들, 임플로이어, 임플로이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환들은 주인들에게 순복하라고 하는데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복하는 자의 자세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들이 그 당시에 그 고대 시대 소아시아 지역에 특히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에서 그 당시에 이 종을 거느리고 있던 주인들이 어땠습니까? 순복을 요구하는 그들은 선하고 관용하는 그런 좋은 그런 주인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까다로운 자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까다롭다는 말은 어떤 원어적인 의미가 있었냐면 이것은 굉장히 괴팍하다, 그리고 심술궂고 사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괴팍하고 심술궂은 어려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주인들이 많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렵고 힘들게 하고 까다롭고 핍박하는 그런 주인들에게도 순복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관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순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자의 자세가 첫 번째 순종한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19절에 보면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그럴듯한 고난, 이유가 있는 고난이 아니죠. 억울한 고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여러분, 이런 애매한 고난, 이유도 없는데 받는 그런 고난과 슬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으라, 인내하라, 견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으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의 그 심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켜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우리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사환들이라고 하는 종들의 자세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고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 또 한 가지는 19절에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말을 좀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아픔을 참고 인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말대로 하나님을 생각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Because he is conscious of God. 근데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영어에도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표면적으로는 말하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분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경주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아니라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원어로는 타우토 가르 카리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다. 카리스가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은혜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를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프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오직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은혜다, 그것은 은혜의 삶이다 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은혜를 본문에서는 한국말로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그런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슬픔을 참는 그런 삶이 정말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아름다움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화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식화할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고 했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의식할 때 우리는 슬픔을 참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만이 그 슬픔과 고난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 슬픔은 슬픔이고 고난은 고난이고 어려움은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화하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화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말씀을 암송하십니까? 묵상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더 구체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바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화돼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까, 나의 당면되어진 이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주요 목적입니다. 두 번째, 또 한 번 생각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사람, 자녀가 없었던 한나가 마음이 교활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대목을 사무엘상 1장 9절에 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그가 통곡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삶,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한나의 기도는 진정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그런 어떤 은밀한, 프라이빗한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밀한 관계 속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께 기도하는 이유는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내가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This finds a favor, This finds unfavor라고, 이것이 은혜를 발견한다, 뭐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정말 이러한 삶,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 중에서 믿음장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중심 구절 중에서 믿음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경영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생각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서에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생각하는 것, 바로 같은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moment by moment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원타임 이때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 받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쉽지는 않아요. 내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서의 자세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흑암에서 광명으로,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빛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은 아닙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은 좋아하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뜻은 다 좋아하고 나름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의 삶의 고난 가운데 살으라고 그 고난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믿는 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구체적으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21절을 보면은 20절서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바로 이것을,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바로 이 고난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표준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삶이 단순한 고난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이 고난의 삶이 그저 우리가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20절에 나와 있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이 고난만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 그걸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삶입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고난만 주고 어려운 삶만 살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크고 작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고 어려운 그 고난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은혜의 삶은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의 삶이 있지만 그 은혜의 삶, 바로 고난도 경험하며 그런 고난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 안에는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삶, 그 고난을 포함한 그 은혜의 삶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의 삶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쫓아오라고.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모든 은혜 삶을 위하여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그 콜링을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이 목적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바로 이 은혜의 삶, 이 고난의 삶 바로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마지막으로 21절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단순히 그 은혜의 삶, 고난을 극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었으니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없는데 이것도 헬라 성경에는 하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복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영어 성경에서 보면 because라고 거기 써있죠.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왜 우리가 이 고난의 부르심을 입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필연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았다라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 없다라면 우리도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자는 반드시 고난을 경험하고 통과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받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위하여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은 예수님의 고난을, 고난에 참여하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고난의 길이 없이 좋은 일만, 나에게 형통의 길만, 그런 일만 생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끼쳐, 그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나갔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바로 예수님의 본의 모습을 끼쳤다는 거예요. 왜 그 본을 끼쳤냐, 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의 고난에 우리를 참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는데도 그 고난과 무관한 삶을 살기 원하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자취, 순환의 자취, 십자가의 자취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쫓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취를,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자취가 어떤 자취였는가를 22절서부터 봅니다. 예수님의 본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었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였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군중들이 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바로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순환을 받으시고 왜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24절은 너무나도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큰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기서도 나왔지만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오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로렌 세이비어, 주시오 구세주입니다.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그 이유가 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는 그 이유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죄에 대하여 죽는 자로 살아가고 자신을 부인하고 죄에 대하여서 완전히 죽어버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삶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 옛자가 완전히 죽어지는 삶입니다. 그것이 순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 삶,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의, 의에 대해서 사는 영생한 자로서 여러분,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바로 그런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살아있는 주님이 주신 생명이 역사하는 삶, 바로 그것이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는 역사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영적인 힐링이죠.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순환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영육간에 완전해지는,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자로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이런 본을 쫓아서, 그 발자취를 쫓아서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그 고난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던 자들이었습니까? 25절에는 우리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영혼 없는 목자였죠. 죽어있던 자들이었죠. 양과 같이 길을 잃었고 죽었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 죽어서 방황하던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여러분 전과 후를 보십시오. 전에는 길을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또 하고 또 하는 내가 뭐 어떤 일을 잘못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그동안에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이런 돌이키는 회개를 한 사람들은 바로 영혼이 옛날에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자가 이제는 감독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감독과 목자 되신 그분 예수께 돌아오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회개함으로 이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로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